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정보통신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15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백악관의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정보통신기술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의 하나로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국가안보나 미국인의 보안을 해치는 거래를 금지하는 권한을 상무장관에게 위임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상무부는 이날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70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화웨이와 계열사들은 미국 기업과 거래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 상무부는 화웨이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해친다는 타당한 근거가 있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독일과 영국 등 동맹국들에게 최신 통신망의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화웨이를 제지하는 미국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며 중국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웨이사도 이날 성명을 내고 자사의 미국 내 사업을 막는 것이 미국을 안전하게 하거나 강하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란 사태 관련해 자신의 고위 외교안보 참모들에게 화를 냈다고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15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자신의 생각보다 앞서 미국이 전쟁 준비를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데 대해 화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또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접근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이란 지도자와 직접 대화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인터넷 트위터를 통해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뉴욕타임스 신문이 중동에 대한 자신의 강력한 정책에 대해 가짜뉴스를 썼다며 정부 내부에 갈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정책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견해가 표출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자신이 한다며 이란이 곧 미국과의 대화를 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모함마드 샤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이 이란이 부과한 제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16일 일본 도쿄에서 고노다로 외상과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또 미국의 제재 복원에 따른 대응으로 핵합의 이행을 일부 중단했지만 핵합의에서 탈퇴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지난해 5월 핵합의에서 이탈한 뒤에도 이란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이란 측에 핵합의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 일부에게 철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15일 헬리콥터가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직원들을 실어날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제재 조치로 인해 이란의 석유 생산량이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15일 보고서를 통해 4월 이란의 석유 생산이 하루 260만 배럴로 전달에 비해 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생산량은 지난 2013년 9월 이래 최저입니다. 이란의 석유 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미국이 이란에 대해 경제 제재를 한층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일을기에 이란산 원유 수입국에 대한 제재 예외 조치를 공식 중단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 있는 건물이 공사 중 무너져 최소 5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16일 오전 11시 30분께 상하이 도심에서 공사 중인 건물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약 20여 명이 건물 잔해에 매몰됐으며 최소 5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후 14명이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건물에는 원래 공장으로 쓰이던 것을 자동차 매장으로 고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안전사고와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홍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멘틀이라고 하면 지각과 핵 사이의 부분을 말하죠. 과학자들은 그동안 원격 탐사를 통해 달 멘틀과 지구 멘틀 성분이 비슷하다고 추정해 왔는데요. 과학자들 생각이 맞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달 뒷면의 남극 에이트켄 문제에서 칼슘이 적고 철과 마그네슘 성분이 풍부한 휘석과 감남석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건데요. 지구 멘틀 마그마에서도 역시 칼슘은 적고 철과 마그네슘 성분이 많은 휘석과 감남석이 나왔습니다. 작년 12월 중국이 발사한 창어 4호가 1월 3일 달 뒷면에 착륙해 표면 탐사를 통해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39억 년 된 남극 에이트켄 문지는 지름 2,500km, 깊이 1km로 달에서 규모가 가장 큰 충돌구인데요. 어떤 행성과 크게 충돌해 달의 지각이 파이면서 지각 아래 멘틀 성분이 표면 밖으로 튀어 올라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달 멘틀의 구조와 기원에 대해서 천문 지질학자들의 논쟁이 벌어왔지만 50년 전 미국의 달 탐사선 아폴로호가 달에서 가져온 운석들은 달 표면의 표본이라 멘틀이 존재하는지 증명할 수 없었는데요. 이번에 중국이 쏘아올린 창어 4호로 인해 달 멘틀뿐 아니라 달의 형성, 구조와 기원을 알아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25도로 일부 흐린 날씨를 보이는데요.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다가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5도에서 29도, 신의주 13도에서 24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4도에서 29도, 함흥 14도에서 30도, 청진 지역은 9도에서 1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베니킹의 노래입니다. 밤이 다가와 땅에 어둠이 깔리고 달빛만이 우리를 비출 때 당신이 내 곁에 있는 한 난 두렵지 않아요 노래하는 스탠바이 미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Cause as long as you stand by.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행동에 변화가 있길 바란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와 야당 대표들이 노르웨이에서 만나 최근에 정국 혼란을 타개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기란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미국의 기업들은 앞으로 미국의 국익에 위협이 되는 정보통신 제품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의 성명 내용 좀 더 살펴볼까요?
네, 샌더스 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의 하나로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국가안보 또는 미국의 보안과 안전에 위험을 제기하는 거래를 금지할 권한을 상무장관에게 위임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나 기업을 언급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뭐 어떤 특정 국가나 기업을 주목하기보다는 일제히 이번 조치가 중국의 최대 정보통신업체인 화웨이사 등 중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AP나 로이터 등 주요 언론들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당장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고요?
예, 행정명령에는 상무부가 다른 정부 기관들과 협력해서 150일 이내에 시행 계획을 수립할 것 주문하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서 곧바로 화웨이사 70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습니다.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이 명단에 오른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미국 기업들과 거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화웨이사는 앞으로 미국의 기업들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지 못해서 일부 제품은 판매를 하지 못하는 등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 상무부는 지난 1월 미국 법무부가 화웨이사의 멍완조우 최고 재무책임자 CFO 겸 부회장과 이 화웨이 계열사 등이 이란에 불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공모했다는 기소 사유를 발표한 후에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왜 화웨이사 장비 사용을 문제 삼는 거죠?
미국 정부는 화웨이사가 대이란 제재를 위반하고 또 화웨이의 통신 장비가 중국 정부의 간첩 활동에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공공기관에서는 화웨이와 ZTE 등 중국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다른 나라가 중국 회사에 일방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 개념이 보호무역주의의 도구로 쓰여선 안 된다고 비판했는데요.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회사들의 권익을 위해 중국 정부는 당연히 필요한 조처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화웨이사 측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예, 화웨이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미국 정부의 제재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화웨이는 미국이 화웨이에 제한을 가한다고 해서 미국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도 미국이 더 강력해지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불합리한 조처가 화웨이의 권익을 침해해 심각한 법률적 문제를 불어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캐나다인 두 명을 공식 체포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예,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고 인민검찰원의 승인을 받아 캐나다인 두 사람을 공식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캐나다 외교관 출신인 마이클 코브릭 씨와 대북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 씨로 이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부터 중국 당국에 구금돼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멍완조우 화웨이 CFO가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전격 체포된 이후에 이들 캐나다인들을 체포, 구금해 왔습니다.
이들이 무슨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중국이 국가 기밀을 빼내 불법적으로 유출했다는 건데요. 구금한 지 5개월 만에 중국 외교부가 이날 공식 체포했다고 밝힌 겁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 체포로 이들은 재판을 받게 되는데 언제 열릴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이들을 체포한 것과 화웨이사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캐나다 정부가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멍완조우 CFO를 체포한 데 따른 보복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캐나다 법무부는 미국 정부의 이 멍완조우 CFO 신병 인도 요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입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이란의 도발을 경고했군요.
네. 만약 이란이 군사적인 행동을 취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16일 밝혔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행동에 변화가 있길 바란다며 그 어떠한 공격적인 행동에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측도 군사적 행동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 아닌가요?
맞습니다. 같은 날 유엔 주재 이란 대사인 마지트 타크트라반치 대사가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NPR에 출연했는데요. 이란이 군사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추측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란은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관심이 없다고 말한 라반치 대사는 만약 일이 잘못된다면, 그러니까 군사적인 충돌이 있다면 아무도 얻는 게 없을 거라며, 다만 이란은 대비할 수 있는 권리와 자국을 보호할 권리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는 일들이 관측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16일 미국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백악관이 이란에 대한 경고 수위를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군이 소형 선박을 통해서 미사일을 이동시켰음을 보여주는 사진을 백악관이 검토한 데 따른 거라는데요. 이란이 미 해군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포착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악관 안에서 중동 정책을 둘러싼 내분이 있다는 보도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뉴욕 타임스 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이란에 대한 의견 충돌이 있다는 겁니다. 이란이 미국을 공격할 대비에 들어갔다고 보는 의견과 이란은 방어적인 예방 조처에 들어간 것뿐이라고 보는 이 두 의견이 충돌을 빚고 있다는 거고 보도를 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보도들을 가짜 뉴스로 일축하고 중동 정책과 관련해 행정부 내에 어떠한 내분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이 이라크에 주재하고 있는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 철수 명령을 내리면서 긴장이 더 고조됐죠.
예, 미 국무부가 이라크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과 이르빌 주재 총영사관에 비필수 직원에 대해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시아파 민병 조직들이 미국인이나 미국 시설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나온 조치였습니다.
이 조처가 미 의회에 거센 반발을 가져왔다고요?
예, 이 밤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간사는 미 대사관 직원들을 철수시킨 건 미국인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거나 아니면 이란에 대한 전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라크나 이란에서 무엇을 할 계획인지 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위원회에 보고할 책임이 있고 이란의 겨냥에 군사 행동을 고려 중이라면 의회에 나와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국이 이란의 위협에 대비해서 항모 전단과 폭격기를 중동에 배치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더 고조되고 있는데요. 중동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 미국의 우방인 아랍에미리트 측은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와르 가르가슈 외무부 장관은 15일 이란발 위협이 지역 내 심각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지만 복잡한 상황인 만큼 주의를 갖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또 다른 우방인 영국에서는 앞서 조금 다른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 소속으로 시리아에서 수니파 이슬람 무장단체 격퇴작전을 벌이고 있는 영국군 소속 크리스 기카 소장이 15일 이란이나 이라크에서 이란이 지원하는 무장 세력들의 위협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제레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은 16일 이란에 의한 공격 위협이 증가했다는 미국 측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금 남미 국가 베네수엘라는 한 나라 두 대통령이라는 사상 초유의 정국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의 기미가 조금 보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 대표들과 야권 대표들이 정국 혼란의 해법을 찾기 위해 노르웨이에서 만난다고 AP와 로이터 등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재 야권을 이끌고 있는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도 이 대표단을 노르웨이에 파견했다고 16일 이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대화에 나서는 건지는 알려졌습니까?
예, 베네수엘라 정부 측에서는 호르헤 로드리게스 정부 장관이 야권 대표단에는 스탈린 곤잘레스 의원 등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AP통신에 이번 만남은 탐색적인 논의가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도 이를 확인했나요?
이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15일 텔레비전 연설에서 이 회담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드리게스 정보 장관이 매우 중대한 임무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다고 말해서 모종의 움직임이 있다는 걸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회담이 남미에서는 먼 노르웨이에서 진행이 되는군요.
예, 노르웨이는 지난 2016년 콜롬비아 정부와 반군단체인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사이에 평화협정을 중재한 적도 있는데요. 지난 3월에 이 베네수엘라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밝힌 바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와 야권 간에 전에도 대화 시도가 있었습니까?
예, 멕시코와 우루과이 등 주변국들의 중재로 대화가 추진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이도 의장은 마두로 대통령의 대화 제안을 가짜라고 일축하면서 중립이 아니라 옳은 위치에 서달라고 주변국들에게 호소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대화에 나서기로 한 거군요.
예, 지난달 30일에 후안과이도 의장이 군사분기를 시도했는데요. 실패로 돌아갔다는 분석이 집회적입니다. 현재 베네수엘라 안에서는 정국 혼란이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불만과 피로가 쌓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야권이 전략을 바꿔서 정부와의 대화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이번 만남이 정부나 야권의 완전한 지지 속이 이루어지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취했군요.
예, 미국 정부가 15일 미국과 베네수엘라로 가는 여객기와 화물기 등 항공편의 운항을 무기한 중단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조처는 계속되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불안정과 고조되는 긴장 상태, 항공기 운항의 우발적 사고 위험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능력과 학력에 기반을 둔 새로운 이민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8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캘리포니아 대형 산불의 원인이 전력회사 송전선으로 드러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개혁 방안을 발표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 백악관 정원에서 학력과 기술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우대하는 내용의 새 이민정책을 공개했습니다. 가족 초청을 우선시하는 기존 제도에서 벗어나 능력을 기반으로 한 메릿 베이스 비자 제도를 추진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부터 이민 제도를 바꾸고 싶어 했죠?
맞습니다. 현행 제도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부모나 자녀 등을 초청하는 가족 이민이 중심인데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살 수 있게 한다는 인도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연쇄 이민이라며 비판해왔는데요. 이민자가 부모나 형제 자매를 초청하고 이들이 다시 친척을 초청하는 식으로 이민이 이어지면서 미국 사회에 부담을 주는 능력 없는 이민자들이 유입되곤 한다는 겁니다.
백악관이 새 이민 정책을 통해서 추구하는 목적은 뭡니까?
네, 백악관 관리들은 기자들에게 전날 새 방안을 설명하면서 여섯 가지 목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경 강화와 미국 노동자 임금 보호, 숙련 노동자 유입, 가족 결합, 또 중요한 산업에 대한 노동력 제공, 인도주의 가치 보전 등인데요. 새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주도해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능력자들을 우선시한다고 했는데요. 새 이민 정책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새로 미국 건설 비자가 생깁니다. 바로 메릿 베이스 비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능력이 매우 뛰어난 학생이나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 등을 대상으로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겁니다. 또 이민 신청자들은 건강검진 결과와 취업 승인서를 제출하거나 영어 실력을 증명함으로써 점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백악관 관리는 특히 이 영어 구사 능력이 장기적으로 미국 사회에서 성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새 이민 제도에 국경 강화 내용도 들어가 있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운동 공약이었던 미국 멕시코 간 장벽 건설이 포함됐는데요.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에 장벽을 건설한다는 건데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나타냈던 이민 제도 가운데 하나로 비자 추첨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 제도는 폐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비자 추첨 제도는 1990년에 이 다양한 나라에서 이민자들을 유입하기 위해 나온 정책인데요. 미국 이민자가 적은 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해서 한 해 5만 명에게 혜택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신원조회가 이 제대로 되는지 우려스럽다고 말해왔습니다.
목적 가운데 가족 결합이 들어간 걸 보면 가족 이민을 아예 없애는 건 아니군요.
맞습니다. 다만 비율을 낮추는 건데요. 현재 이 가족 이민 비율이 전체의 66%, 숙련 노동자 비율이 12% 정도인데 새 계획에 따르면 숙련 노동자 비율을 57%로 높이고요. 가족 이민 비율은 33%, 현행 수준에서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겁니다. 또 망명 등 인도주의 차원의 비자 역시 현행 22%에서 10%로 절반 이상 깎이게 됩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합법적인 이민만 다루는 것 같군요.
맞습니다. 사실 미국에는 약 1,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요. 이들 문제는 새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미국 내 쟁점 가운데 하나인 드리머 문제도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드리머는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서 이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젊은이들을 말하죠.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었는데요.
네, 다카라고 하는 것이죠. 불법 청소년 추방 유예 제도라는 건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에 이 다카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이 법정 공방 중인데요.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다카를 유지하라는 법원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앞서 백악관과 민주당이 다카를 살리는 대신 이 국경 장벽 예산을 주기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흐지부지 됐고요.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새 이민 정책에 대해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숙련 노동자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이 가족 이민을 줄이는 데 대해 이 정당성이 부족하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케이토 연구소 소속 데이비드 바이어 연구원은 VOA에 가족 초청으로 이민 오는 사람들의 약 절반이 대학 졸업자들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미국에서 태어난 성인들의 대졸 비율보다 훨씬 높다는 겁니다. 숙련 노동자들을 많이 유입하면 미국 사회에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뭐 가족 결합을 희생하면서까지 추진할 제도는 아니라는 건데요. 또 이민자들의 다양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런 방안이 그대로 실현될 수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작다고 말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소속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이행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을 단합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왔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때 이민 문제를 내세워서 이 보수적인 백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도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16일 아침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동영상에서 소득 불균형 해소를 주요 쟁점으로 내세웠는데요. 부자와 기업인들에 맞서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I'm Bill de Blasio and I'm running for president because it's time we put working people first.
네, 지금은 노동자들을 우선해야 할 때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반드시 가로막아야 한다는 더블라지오 시장의 말 들으셨습니다.
출마 선언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고 나섰네요.
네, 더블라지오 시장은 자신이 뉴요커, 그러니까 뉴욕 시민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불리라는 점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잘 안다고 말했는데요. 더블라지오 시장은 이번 주말 경선 초기 격전지인 아이오와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찾아서 유세를 벌일 예정입니다.
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23번째 후보가 된 더블라지오 뉴욕시장. 어떤 인물인지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올해 58살이고요. 이 진보 성향의 정치인으로 분류됩니다. 이 뉴욕대학과 콜롬비아 대학원을 나왔고요. 지난 2013년에 뉴욕시장에 처음 당선됐고 2017년에는 73%에 달하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뉴욕에서 민주당 소속 시장이 당선된 것은 이 1993년 이후 더블라지오 시장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시장 취임 전에는 뉴욕 시의원을 지냈고 찰스 랭글, 또 힐러리 클린턴 전 연방 상원의원 등 민주당 정치인들의 선거운동 참모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 이 도시를 이끌어온 시장이 대선에 도전을 하는 건데요. 뉴욕 시민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별로 지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최근 퀴니피엑 대학교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뉴욕시 유권자들 가운데 76%가 더블라지오 시장의 대선 출마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과 뉴욕 매거진 등 현지 언론 역시 비관적인 기사를 실었습니다.
여론이 별로 좋지 않은데요. 출마를 강행한 이유는 뭘까요?
네, 더블라지오 시장은 결국에는 유권자들이 자신의 생각에 공감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앞선 뉴욕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을 때만 해도 처음에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결국 승리한 점을 들었는데요. 전문가들은 더블라지오 시장이 패하게 되더라도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경우 중요한 자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블라지오 시장의 출마 선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관련 글을 올렸는데요.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미국에서 최악의 시장으로 꼽힌다면서 뉴욕은 더블라지오 시장을 매우 싫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뭐 웃기는 사람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높은 세금과 범죄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더블라지오 시장이 제격일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를 언급했는데요. 최근 뉴욕 범죄율은 계속 내려가는 추세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195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더블라지오 시장 이전부터 시작된 추세이긴 합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 범죄율을 계속 낮추는 한편 경찰이 용의자 다루는 방식을 개선하고 유아원을 종일반 제대로 도입한 일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더블라지오 시장이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을 받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23명의 후보 가운데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단연 앞서고 있는데요. 바이든 전 부통령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2위 후보와의 격차를 더욱 넓혔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좀 살펴볼까요?
네, 이 로이터통신과 입소스가 15일에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민주당 지지자들과 무소속 유권자들 사이에서 29%의 지지율을 보였는데요. 출마 선언 직전인 지난 4월 말에는 24%였는데 그동안 5%포인트가 오른 겁니다. 2위는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으로 13% 지지율을 보였고요.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은 모두 6% 이하였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큰 산불이 발생해서 막대한 피해가 났는데요.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방 당국이 15일 화재 원인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현지 전력회사인 태평양가스전기회사 PG&E가 설치한 송전선에서 불이 붙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실 뭐 이전부터 송전선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됐었죠.
맞습니다. 이 산불이 번지기 15분 전에 전력회사 직원이 송전탑 근처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북쪽으로 280km 떨어진 지점에서 이 처음 불이 붙었는데요. 건조한 공기에 강풍을 타고 삽시간에 산불이 번지면서 인근 파라다이스 마을이 폐허가 됐습니다. 85명이 사망하고 주택 19,000채가 파괴됐는데요. 화재 진압까지 17일이 걸리면서 소방관들도 여러 명 다쳤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대해서 전력회사 PG&E 측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이 소방 당국의 결론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PG&E는 15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피해자들에게 애도를 표했는데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복구 작업을 위해서 계속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해낸 소방관들과 응급요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와 관련된 산불이 또 있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지난 2017년 포도주 생산지로 유명한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서 1년의 산불이 발생해 큰 피해가 났는데요. 이 노스베이 파이어라고 이름 붙은 이 산불 역시 PG&E의 송전선에서 발화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화재의 원인을 조사한 4개 카운티 당국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이 쏟아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산불에 따른 부채와 소송액이 50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PG&E 측은 이미 지난 1월에 파산 보호 신청을 냈습니다. 15일 캘리포니아 소방당국의 보고서가 나온 뒤 이 회사 주가가 3% 이상 폭락하기도 했는데요. 이 회사는 미국에서도 규모가 큰 전력회사 가운데 하나로 캘리포니아 북부와 중부 지역에서 주민 1,600만 명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왜 이렇게 자주 산불이 일어나는 겁니까?
네, 워낙 기온이 높고 또 기후가 건조한 데다 강한 바람이 자주 불어서 그렇습니다. 나무들이 바짝 말라붙어 있는 상태에서 한번 불이 붙으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산림 관리를 잘못해서라고 지적해 반발을 사기도 했는데요. 이 민주당이 이끄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공화당 소속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과 환경 정책 등에서 자주 부딪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글로리아, 누군가를 쫓아 항상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군요. 어떻게든 그를 붙잡아야겠지. 실수하기 전에 좀 느긋해져요 노래하는 글로리아 들어보시죠. 로라 브래니건의 노래입니다.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김현숙입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가의 한 사람이라고 칭송받는 바이올린 연주가 아이잭 스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잭 스턴은 이 시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중 한 사람이면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음악인 중 한 사람입니다. 스턴은 유명한 콘서트 무대에서 수많은 연주를 해왔고 많은 젊은 음악인들을 성공으로 이끌었을 뿐 아니라 미국은 물론 여러 나라의 예술 진흥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스턴은 국제문화의 대사로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스턴은 교사이기도 했고 권리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잠시 세르게이 프로코피에프 바이올린 콘체르토 19번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이잭 스턴은 1920년 러시아의 크레메네츠, 지금의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습니다. 생후 10개월 때 부모와 함께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잭이 6살 때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이 아이잭은 8살 때인 어느 날 친구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걸 보고는 거기에 반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0살 때부터는 샌프란시스코 컨서베토리 음악원이라고 하죠. 거기 들어가서 정식으로 레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잭은 놀라울 만큼 빨리 실력이 늘어났습니다. 불과 11살 때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으로 바이올린을 연주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1933년 13살 때 리사이틀 데뷔를 했고 1936년 샌프란시스코 심포니와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협연으로 오케스트라 무대에 데뷔했는데요. 이 공연은 미국 전역에 방영이 됐습니다.
17살 때는 동부의 뉴욕시를 방문해서 연주회를 열었는데요. 비평가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20세가 됐을 때는 연간 콘서트 출연 횟수가 무려 90회를 넘나들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아이잭 스턴은 수만 명의 미군들을 위한 위문 공연을 자주 다녔습니다. 군인들 중에는 클래식 음악을 처음 들어본 사람이 많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아이잭 스턴은 미국 바이올리니스트로는 처음으로 소련에 방문해 연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그 나라를 방문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시 소련이 예술인들이 외국으로 떠나는 걸 통제하는 데 대한 항의의 표시였죠.
그렇죠. 예술인들의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의미였죠. 반면에 아이잭 스턴은 이스라엘과 매우 가까운 관계를 갖고 젊은 음악인들과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공연도 여러 차례 했는데요. 1991년 걸프전이 벌어졌을 때도 그곳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아이잭 스턴은 자신이 활동할 당시 세계에서 가장 바쁜 음악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1년에 콘서트 횟수가 100번을 넘을 정도였으니까요.
대단하네요.
예, 스턴은 작곡가 63명의 200여 작품을 100장 이상 녹음했는데요. 자, 그 결과 역사상 가장 많은 음반을 녹음한 음악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의 음반 중에 베토벤의 로맨스 F장조 50번 들어보겠습니다. 프란츠 리스트 챔버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연주입니다.
뉴욕시의 카네기 홀은 클래식 음악 공연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곳 중 하나입니다. 많은 세계의 유명 음악인들이 그곳에서 공연을 했지요. 그런데 1960년 카네기 홀을 헐고 고층 사무용 건물을 지으려는 계획이 추진됐습니다.
아이잭 스턴은 예술인, 시민, 정치인들을 포함한 단체를 조직해서 건물 철거 계획 반대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카네기 홀은 사라질 운명을 피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아이잭 스턴은 그로 인해서 새로 설립된 카네기 홀 재단의 회장이 됐고 40년 동안 공연장을 이끌었습니다.
말년에는 카네기 홀에서 젊은 음악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했습니다. 아이잭 스턴은 예술의 발전과 자유의 증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964년 국립예술진흥재단이 설립됐을 때는 자문역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중국이 서방의 문을 열었던 1979년 아이잭 스턴은 베이징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그곳 음악과들과 학생들에게 서양 고전 음악을 강의했습니다.
In here, sing in here, and play here.
아, good girl, good girl, good girl, good girl. That's
all right. 동서 문화를 다시 연결시킨 그의 방문은 마오에서 모차르트까지 아이잭 스턴 중국에 오다라는 제목의 기록 영화로도 남겨졌습니다. 이 영화는 최우수 아카데미 다큐멘터리상도 받았습니다.
아이잭 스턴은 여러 작곡가들의 다양한 음악을 연주하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모차르트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아다지오, 프란츠 리스트 챔버 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이잭 스턴은 열정적으로 젊은 음악인들을 지원도 하고 이끌어줬습니다. 네, 그가 지원한 음악인들 중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작 펄만, 핑커스트 주커만, 첼리스트 요요마, 피아니스트 예핀 브롬프만 등 세계적인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악과 인류에 공헌한 사람에게 주는 엘버트 슈바이처 뮤직상의 첫 수상자이기도 했습니다. 1984년에는 레이건 대통령으로부터 케네디 센터 명예상을 받았습니다.
And Isaac Stern, you were born in Russia and moved to San Francisco with your parents when you were one. And you've spent a lifetime showing how that American environment glitters with artistic excellence. Thank you. God bless you.
1986년 뮤지컬 아메리카는 그를 올해의 음악인으로 선정했고 1992년에는 미국 국민 최고 영예인 자유의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커티스 음악학교, 하버드대학, 줄리아드 음악학교 등 유명 대학들이 명예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아이잭 스턴은 2001년 뉴욕에서 81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클래식의 발전을 위해 크게 노력한 진정으로 바이올린을 사랑하고 음악을 위해 헌신한 위대한 예술인이었습니다.
Music is not important for creating musicians. It's creating a civilized society.
음악이란 훌륭한 음악가를 생산하는 데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명된 사회를 만드는 데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힘을 인식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더 밝아질 것입니다.
네,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가의 한 사람이라고 칭송받는 바이올린 연주가 아이잭 스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영화 시작할 시간이 다 돼가는데 친구가 늦어서 나까지 영화관에 못 들어갈 때가 있죠? 이렇게 못하게 하다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To hold back. 이 표현은 붙잡아 두다, 다시 말해 못하게 하다, 자제시키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You should go first. I don't want to hold you back. 먼저 가도 돼.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아. She wants to move to LA, but her job is holding her back. 그 사람은 LA로 이사 가고 싶지만 직장 때문에 못 가고 있어. He was late and held the meeting back by 20 minutes. 그 사람이 늦어서 회의가 20분 연기됐어. I need to hold back on junk food. 나는 불량식품을 자제해야 돼. I tried my best to hold back my tears when my sisters graduated. 동생들이 졸업할 때 눈물을 참으려고 최선을 다했어.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You should go first. I don't want to hold you back. She wants to move to LA, but her job is holding her back. He was late and held the meeting back by 20 minutes. I need to hold back on junk food. I tried my best to hold back my tears when my sisters graduated. 오늘은 hold back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R. Kelly가 부릅니다. 나는 세계 최고야. The world's greatest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도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weeping the country, I am a river down in the valley. Oh, I am a vision, I can see clearly. If anybody asks you who I am, just stand up tall, look them in the face and say, I'm that star up in the sky, I'm that mountain peak up high. Hey, I made it. I'm the world's greatest. And I'm that little bit of hope. When my back's against the ropes, I can feel it. I'm the world's greatest. Hand. I am a hero. If anybody asks you who I am, just stand up tall, look them in the face and say, I'm that star up in the sky, I'm that mountain peak up high. Hey, I made it. I'm the world's greatest. And I'm that little bit of hope. When my back's against the ropes, feel it, I'm the world's greatest. In the ring of life, I'll rain love. I will rain. And the world will notice a king. Oh, yeah, yeah, yeah. The world is darkness, oh, I'll shine a light. Shine a light. And mirrors of success reflect in me. Me. I'm that star up in the sky. Yeah, I'm that mountain peak up. I made it. I'm the world's greatest. Oh, I'm that little bit. I'm that little bit. Oh, oh yeah, yeah. I can feel it. Feel it. I'm the world's greatest. Whoa. I'm that star up in the sky. Star up in the sky. I'm that mountain peak up. Oh, yes, I am. I made it. I done made it. I'm the world's greatest.
of America.